자, 오늘은 학원 복음화 메시지 붙잡는 날입니다. 이번 한 달, 8월 한달 동안 우리가 공과 공부했던 내용이죠. 요엘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날의 주역입니다. 그날의 주역, 그날의 주인공,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일에는요, 전도서의 3장에 보니까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모든 삶에는 스케줄이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와 날의 응답을 받아야만 됩니다. 요 때를 놓치지 마라. 이 때를 놓치면 굉장히 고난을 당합니다. 때를 놓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때를 놓치는 것에 대한 산 증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빨리 가야 되는데, 군대를 때 맞춰서 가야 되는데, 군대를 너무 늦게 가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때를 놓치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그게 완벽한 때였어요. 저한테는 그게 완벽한 시간표였고, 그래서 군대라는 현장에서 정말 많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지만, 고생은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이 때를 놓치면은 나중에 되면 좀 힘듭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청소년 때잖아요. 청소년 때로서 청소년 때만 받을 수 있는 응답들이 있어요. 이 응답을 여러분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청소년 때 말씀 듣고 청소년 때 훈련받고 청소년 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그 때를 잘 놓치거든요. 그 때에 대한 응답을 잘못 받아요. 이랬다가 나중에 지나가지고 후회하죠. 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들하고 뭐 했을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까지 휴가였거든요. 그래서 일본 갔다 왔는데 어제 비행기를 놓칠 뻔했다니까. 때를 놓쳐가지고 진짜 완전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인생 살면서 그 정도 당황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당황했어요. 그 때를 계산을 잘못한 거야. 분명히 저녁 7시 비행기였는데 시간을 완전 착각했어. 일단 7시 반으로 착각했어. 생각을. 왜냐하면 9시 반에 도착한다고 알고 있었거든. 동경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2시간이니까 7시 반 비행기겠지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보를 한다고 정신이 혼미해서 그랬던 것 같아. 주보는 피할 수 없거든. 아무리 휴가를 갔어도 주보는 해야 돼. 주보 하는데 기본 3시간에서 최대 5시간 걸리거든요. 이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 한 2시에 자고 다시 한 6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주보를 만든 거야. 이러니까 좀 정신이 오락가락 했던 것 같아. 계산을 완전 잘못했어요. 5시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되는데 4시 반에 짐 찾고 5시에 출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계산을 전혀 안한 거지. 이래서 느긋하게 가가지고 구경 다 하고 마지막 날인데 선교사님 뵙고 가야지 이러면서 이케부쿠로까지 찾아가가지고 또 선교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점심 식사 대접하고 막 포럼 한참 하고 일본 선교 이야기하고 그리고라도 빨리 왔었으면 그나마 안 늦었을 텐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 거지. 이래가지고 구경 좀만 더 하다 가야지. 이래가지고 실컷 구경하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4시 반인데 가만. 이렇게 해가지고 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내 항공권이 7시 출발인데 그제서야 이제 온몸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한 거야. 난리 났거든. 지금 큰일 난 거야. 이래서 구글 맵을 아무리 돌려봐도 제일 빨리 도착해야 6시 20분인 거야. 근데 여러분, 나도 어제 알았는데 비행기를 50분 전에 마감을 안 돼요. 그 탑승 수속을. 50분, 출발 50분 전. 그러니까 내가 7시 비행기니까 6시 10분에는 비행기 티켓팅이 끝나는 거야. 6시 10분 지나서 오면은 비행기를 못 타. 근데 나는 공항 도착이 6시 20분이야. 와, 이러니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진짜 하여튼 20kg 넘는 짐을 들고 진짜 죽도록 뛰었어요. 진짜 완전 생명 걸고 뛰면서 집중 기도한 거야. 지난주에 막 급하면 예수 이름 불러라고 막 급할 때라도 불러라 이랬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성취될 줄 몰랐지. 이래서 진짜 위기거든.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뭐 이러면서 막 계속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잘못 봤던 거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거 도저히 뭔가 꺼림칙하거든. 그래서 전화를 했다. 나리타 공항으로 전달해가지고 아시아나 공항 찾아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손님 45분, 뭐 50분 전에는 마감이라서 비행기를 타실 수가 없는데요. 이래가지고 제가 기차를 잘못하고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제발 어떻게 좀 안 될까 이랬더니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그래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뭐라 하냐면은 최대한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일단 얘기는 해놨는데 늦게 오면 못하십니다 라는 거야. 진짜 6시 23분에 공항 도착해가지고 진짜 목숨 걸고 뛰어서 26분에 티켓팅 수속 끊고 그 다음에 또 뛰어들어가서 한 28분 29분 돼가지고 심사를 통과했다니까. 진짜 아무도 없었어. 응답인지 아니 원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무도 없어가지고 원래 인천공항에서 보안검사하는데 뭐 한 20분 넘게 걸리거든. 20분, 30분 걸리잖아요. 나리타 공항 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보안검사 짐 던지고 바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출국수속 하려고 보니까 한 명 딱 앞에 있더라. 그래가지고 진짜 바로 통과해가지고 비행기를 탔다니까. 진짜 온몸 완전 땀에 다 젖어가지고 그래놓고도 하여튼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는구나, 진짜 감사했어요. 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살아남는구나, 다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쪽팔리는 이야기를 했냐, 진짜 완전 기도했다니까. 내가 군대 있을 때 근무하면서 신문 보다가 걸려가지고 징계받을 상황에 처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집중기도한 이후로 최고로 집중기도했던 것 같아. 네, 그때도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어제도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살아남았는데, 문제는 그런 때를 잘못 계산하면 안 돼요. 날을 잘못 계산하면 안 돼. 시간표를 잘 봐야 되고 정확하게 봐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놓치면은 나중에 굉장히 고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명도 고생하지 말고, 고생해야 깨닫고 고생해야 응답받는다면 고생을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고생하지 말고 가능하면 어려움 당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놓치면 안 되느냐? 요엘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그 날의 응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달 동안 공과 공부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반별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또 정윤도 목사님께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죠? 다섯 가지 여호와의 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자, 우리가 여호와의 날, 그때, 그날,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도록 이번 주에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의 날이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 성취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제일 먼저 오는 것, 요엘 선지자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심판의 날입니다. 제일 어려움 당하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심판의 날이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엘 선지자가 왜 심판의 날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했거든요.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면서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숭배, 이것은 반드시 멸망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죄를 반드시 갚을 것이다. 아비로부터 자식에게까지 3, 4대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손해되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상숭배하면 그 속에 뭐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해요. 이러니까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면 할수록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 만나지 마라,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재앙당하지 않도록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와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 가서 그래서 곳곳에 보고 왔어요. 아버지 모시고 가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혼자 가서 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뭘 봤냐? 곳곳에 있는, 온 곳에 있는 우상. 그래서 뭐 금각사 가가지고 또 우상숭배가 어떻게 문화화되어 있는지 이런 거 보고 여러분한테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사진도 보여줄게요. 우리 같이 가보기도 했었잖아, 그지? 여기 같이 갔던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각사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문화로 만들어 놨어. 우상숭배하는 거를 용안사 이래가지고 청수사 이래 곳곳에 절간을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모여오는 거야. 진짜 가보면은요 그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중에 더 지금 마음이 좀 아프고 기분이 좀안 좋고 이랬던 거는 감마쿠라라는 곳에 가서 큰 불상을 보고 왔는데 막 청동으로 만들어놓은 노천 그 바깥에 있는 불상이야. 엄청 유명한 불상이라서 가봤거든요. 가서 봤는데 그 앞에 있는 그뭐 외국인 서양 사람이야.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어. 하도 서양 사람하면 우리는 주로 막 미국에서 왔겠거니 영어를 쓰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스페인 사람도 많고 프랑스어 쓰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뭘 붙여놨냐면 가슴팍에 티셔츠 입고 있는데 우길기 있잖아. 왜 이번에 티파니 욕먹은 그거 있잖아요. 우길기. 일본 제국주의 상징이잖아. 그걸 딱 티셔츠로 입고 다니더라. 서양 사람들이 잘 몰라. 그게 뭘 말하는지.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더라고. 아유, 우길기 입고 있구나 해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아예 빼도 박도 못해. 이거는 우길기라는 게 그냥 일본의 전통 문화기도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걸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 자기 모양으로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혹시 모르고 썼을 수도 있지 않겠냐. 물론 그 사람은 한자를 모를 거예요. 한자를 모르니까 그런 옷을 입었겠죠.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한자로 대일본 제국 해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있더라고. 이거는 진짜 빼박이잖아. 모르니까 저런구나. 그러면서 딱 보는 생각이 모르니까 와가지고 싹다 우상숭배하는 거야.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도 외국인 관광객 엄청 많은데 동양 사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른다 치고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른다 치고 서양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다 불상 앞에 조아리고 숙이고 기도하더라.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상을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구나, 요 나라가. 그러니까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곳곳에 정신 돈 사람이 천지예요. 정신병 때문에 오는 문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우리 옆에 나라고 우리나라까지 옮기고 있죠. 우리나라까지 번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재앙이 오는데 요엘 선지자가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그 선포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 잘 몰랐어요. 자기 괜찮은 줄 알았다니까. 별일 없는 줄 알았다고. 좋은 줄 알았다고. 근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야. 재앙의 날이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결국 그 날이 찾아오는데 요엘 선지자는 요 재앙의 날을 메뚜기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일과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느치 나오고 황충이 나오고 메뚜기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메뚜기 네 종류의 메뚜기가 있는데 이 메뚜기가 들어와가지고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그냥 뛰어다니는 뭐 농촌에 있는 한두 마리씩 있는 그런 정도의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늘이 정말로 안 보여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도 가끔 나타나는 건데 하늘을 완전히 까맣게 덮어버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메뚜기 지나간 모든 곡식을 갉아먹는데 수십만 명이 1년 몇년 동안 먹을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때 지나가고 나면 기근이 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옛날엔 있었어요. 이게 중국 같은 데도 옛날에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방역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이런 힘이 없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게 갉아먹습니다. 재앙의 상징이죠. 메뚜기 때 한번 지나가면 곡식이 없어져. 망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지. 근데 이게 실제로도 찾아오는데 요 부분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종류의 메뚜기가 들어와가지고 다 갉아먹는다는 것인데 이 메뚜기가 실제로 오기도 했지만은 요 부분이 영적으로 상징하는 게 전쟁이다. 네 나라 큰 강대국 네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우상숭배하던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갖다 줄 것이다.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완전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재앙의 날이 온다. 이 재앙의 날이 어떤 날이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떠났던 것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날이 어떤 식으로 옵니까? 지금도 불신자들에게 와 있습니다. 지금 모든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와 있는 재앙의 날, 불신자에게 와 있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게 12가지 문제예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악 갖다 먹었어요. 사실은 그게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길이었잖아요. 이래서 창세기 6장 뭐였습니까? 육신의 쾌락을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이렇게 해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고 성공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 뒤에 뭐가 있습니까? 큰 재앙이 오잖아요.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무속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 점술을 의지합니다. 사도행전 19장 우상이 문화화돼가지고 온 지역을 사로잡고 있고 개인이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불신자의 상태 여섯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 마귀 자녀 되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면서 마귀의 종노릇하죠. 이러니까 정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육신의 문제 와가지고 실제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그걸로 안 끝나고 후대까지 이 문제가 모든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돼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불신자에게 와 있는 실제 멸망의 상태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모든 불신자에게 이 심판의 날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심판의 날을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떠나면 우상숭배하고 있으면 계속하고 있으면 재앙 올 수밖에 없다. 경고하고 말해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지금 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따라가고 있지 않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거 보고 따라가고 있지 않냐? 결국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멸망이 너한테 오게 돼 있다. 알려줘야 돼요. 왜? 그 멸망 안 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멸망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복을 위한 그 날의 응답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날, 무슨 날? 심판의 날. 두 번째 날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이 멸망받아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멸망받아야 되는 모든 불신자에게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붙잡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그 길을 붙잡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회복의 날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했던 것, 타락에 빠졌던 것, 죄악에 빠졌던 것,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타락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 하나님과 맞서 싸웠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해라.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조금씩 시간이 있으면 포럼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일단은 뉘우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친다. 근데 그냥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뭘 동반하고 있느냐? 그 잘못에서, 그 죄악에서 떠나는 것을 말해요. 그냥 뉘우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뉘우치고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여러분 알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은 30받고 팔아넘겼잖아요. 그죠? 그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기 잘못을 뉘우쳤어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뉘우치고 끝나버렸어.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잖아요. 목매달아 자살했다니까. 이러니까 완전 실패한 거예요. 뉘우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죄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죄악 덩어리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회개입니다. 무슨 말이냐? 방향을 전환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방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전체가 모여서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전체가 모여가지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외치는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떠나서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의 길로 갔던 것을 우리가 전체가 모여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길에서 떠나도록 그 기도 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이 민족이 멸망의 길 갔던 것을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먼저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이 오늘 우리한테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 전체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시간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날이 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운동이에요. 우상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사무엘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버렸어. 파괴했어. 없애버렸어. 그리고 우상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떠났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전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임한 재앙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원내스에서 그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전쟁 위기에서 건져줬어요. 이러니까 말 한마디, 사무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미스바 운동.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뭘 부탁을 했냐면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나와서 눈물로 회개해야 한다. 전부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전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라. 하나님 떠나서 죄악에 빠졌던 것,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겼던 것 회개해라는 거예요. 그게 12절에서 17절인데요. 12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해라. 금식이 뭐죠?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하게.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먹을 거 계속 생각나겠죠. 진짜 뭐 먹고 싶겠죠. 그죠? 계속 굶어보면 정말 먹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뭔가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간절함 이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죠. 금식이래라는 말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진짜 내가 잘못했다 하면 그때 사람들이 옷을 찢었어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다니,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내가 너무 부끄럽다.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회개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후에 복을 내리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헌금을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게 하지 않으실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왜 나팔을 불죠? 다 모이라고요. 나팔을 불어서 선포하라고요.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들도 다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도망가지 마세요. 11시 예배 때 도망가지 마세요. 어린아이, 젖 먹이 다 모이라고 했잖아요. 다 모여서 예배하고 다 모여서 회개해야 돼요.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이 보고 조롱하거든요.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거든요. 쟤네 다 실패했다. 쟤네 섬기는 하나님 어디 있냐. 쟤네 뭐 기독교인이라더니 뭐 개독이라더니 뭐 이러면서 막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어찌하여 이 조롱하는 모습이 계속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명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불신자들 앞에 증명되게 해주시고 인정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이 서밋으로 가도록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두란노 운동입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말씀 운동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바라봤는데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상 섬기던 그 에베소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우상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상과 함께 점치는 마술하는 책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태워버렸어요. 그 불태운 값이 한 5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 많은 숫자, 엄청 큰 그 값어치 있는 것을 다 불태우고 없애버렸다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뭐 엄청난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병이 막 났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이 전도 운동하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 밥 먹을 때 쓰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었는데 병들이, 질병이 떠나가 버릴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막 쫓겨나가니까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유행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지역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현장에 흥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번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퍼져나가서 하나님 떠났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 운동,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날이야. 세 번째, 그러면은 어떤 날이 임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불신자 상태, 모든 운명 사주팔자 문제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인간의 올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 근본을 꺾어버렸어요. 어떻게 꺾어버렸습니까?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참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 때문에 오는 재앙을 없애버렸어요. 저주를 없애버렸어요. 참 왕으로서 이 모든 문제 갖고 온 장본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갈보리산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장소가 갈보리산이라는 산이에요. 갈보리라는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갈보리산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 삶의 미션을 주셨어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이냐? 그것을 보고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왜죠? 감람산이라는 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사도들,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면서 복음을 훈련시키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면서 삶의 방향, 미션을 새롭게 주는 시간이 감람산이었어요. 그 장소가 감람산이었고 그 시간이 40일이었어요. 그 응답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서 정말 응답받은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그 장소,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 우리 식으로 표현하니까 다락방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2층이에요. 방 2층. 집에 2층에 한 1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기도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다가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증거가 오게 되니까 모든 문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는 세 가지 응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오느냐?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요엘 선지자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 예수 이름 부르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응답을 체험하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주역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의 날에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 살리는 그 은혜의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에 여러분이 구경꾼으로 서지 말고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붙잡았을 때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해서 모든 연약한 부분, 모든 무능한 부분, 모든 무기력한 부분, 모든 무지한 부분, 무식한 부분 떠나가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다니까요. 이게 요엘서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7절에 보면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그들과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붙잡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이름 붙잡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12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멸망받아야 되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 요엘 선지자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약속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무슨 영이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요, 권능을 받게 된다. 이 권능을 받게 되면은 그 권능을 가지고 증거를 얻어서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 운동을 통해서 미래를 앞당겨서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앞당겨 보고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는 그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은혜 그날, 여러분에게 그날이 와버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능합니까? 능력 없어서 고민입니까? 여러분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 돼요. 구하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 받을 것,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세 번째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이 옵니다. 마지막 때 모든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지구가 그 종말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최후의 심판 와가지고 전 지구가 완전 없어지고 새 하늘, 새로운 땅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 오는 거예요. 이 최후의 심판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그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거든요. 그 다시 오시게 될 때 최후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저 신천지라는 악한 집단 있죠. 방금 새하늘 새땅이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한자로 쓰면 신천신지인데 이걸 자기들 집단의 이단 집단의 이름으로 만들었어. 이래가지고 이 인간들 뭐라 하냐면은 이만희라는 할아버지 있는데 영감이 있는데 이 영감이 그 하나님이래. 쉽게 말하면 구원자래. 이래가지고 이 이만희를 믿어야 나중에 새하늘 새땅 차지한다 이러면서 막 하는데 이 집단 숫자가 엄청 많아. 몇십만 명 돼. 이렇게 해가지고 곳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유혹하는데 렘넌트 여러분 혹시 대학 가거든 누가 와서 성경 공부하자 이럴 때 절대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는 우리가 다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다락방 사역사들 다 가서 해주거든. 근데 괜히 와가지고 선교사인데 하면서 무슨 선교사?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 있어요. 선교사지. 걔 국내 돌아다니면서 자기들 선교사라고 이러면서 속에 가짜로 위장해가지고 우리 청소년 신학원에서 가르쳤던 렘넌트 하나가 거기에 이제 막 얘기를 들었다니까? 이래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선교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좀 꺼림직했어. 근데 이 친구가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알아챈 거야. 성경하고 다르구나. 복음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뭐 선교사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 좀 이상한데 어떻게, 이런 걸 가르쳐 주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그 지금까지 얘가 들었던 것들을 보니까 신천지 주장이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알려줬어. 그 이단이니까 절대 만나지 마라. 이런 점에서 틀렸으니까 속지 마라. 이렇게 얘가 제대로 깨달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교사라는 그 사람한테 문자를,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다시는 당신 안 만난다 하고 이제 그 절교 선언을 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신천지 자료 있어가지고 좀 보내줬더니 얘가 소름 끼친다고 자기가 그대로 이거, 자기한테 그대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처음에 맞는 줄 알았대.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런 집단 나와가지고 거짓말하는데 여러분 혹시 속으면 안 돼요. 랩런트한테 어쩔 때는 제가 감사하더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운동하자, 성경 공부하자 하면은 관심 없는 친구들이 태반이거든. 그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신천지가 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안 넘어가. 왜? 별로 관심이 없어. 원래 관심이 없거든. 어설프게 관심 있는 사람이 다 낚이는데 우리 랩런트들 극단적이라 그래서 완전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운동 주인공 되든지 아니면 아무 관심 없어가지고 제발 성경 봐자 해도 싫거든요. 뭐 이런 오버워치 하러 가야 되거든요. 감사해. 하여튼 여러분은 빨리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현장 뒤집는 그 응답을 받으세요. 자, 최후 심판의 날이 오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거든요. 그 재림하실 때가 언제예요?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왜?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지가 어떻게 알아? 성경 보면 예수님 모른다 했거든? 나도 그 때를 모른다. 그 시를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몇 년, 몇 월, 며칠이 지구 종말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런 말을 하는 인간은 싹 다 이단이니까 절대로 속지 마라. 예수님 미리 알려주신 거야. 그치? 언젠지는 몰라. 근데 확실히 아는 날이 있어.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 되는 그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세계복음화 되면 주님 재림 오세요.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세계복음화 되면 끝이 와요. 근데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어요.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죠? 복음 운동해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30절 31절 보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바다가 되고 불이 온 곳에서 일어나고 불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연기 기둥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고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폐허가 되고 멸망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세계적인 우주적인 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버린다.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온다고 해서 두려울 것 전혀 없어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전혀 없어요. 왜?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그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죠?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32절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 여러분은 피하게 됩니다. 멸망 안 받아요. 이 재난, 재앙 안 받아요. 피해 나간다니까? 얼마나 이득입니까? 여러분 개이득이라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득받은, 개이득받은 포지션에 딱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속에 주인 되셔서 함께 계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누구냐? 세계복음화 운동의 주역이 누구냐? 남은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에요. 남은 자는 그 날의 주역이다. 심판의 날이 오고 그 심판의 날을 두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복 운동을 하는 그 날이 오는데 그 날을 일으키는 주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세계복음화되는 그 날이 오는데 그 날의 주역이 렘넌트 여러분, 남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크게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요. 우리에게 이 날이 와야 돼요. 나에게 이 날이 임해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어떤 날이 와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요 날이 성취됐어요.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날이 여러분한테 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복음 들으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날이 여러분에게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여러분에게 약속한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날이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가지고 예언한 성취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 날이 와버려야 돼.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고 전도의 문이 나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날이 나에게 와야 돼요. 네 번째, 그래서 정말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제자가 일어나는 그 날. 나를 통해서 제자가 복음받고 살아나는 그날, 마지막, 그래서 현장 변화시키는 다락방 열리는 그날, 사도행전 2장 37절에, 31절, 41절에 그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역사 일어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나에게 오도록.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날이 오늘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그날이 오늘이 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날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탁하고 요청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날이 오늘이 되도록, 그날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간구하다가 응답받는 그날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날의 주역이 됩시다. 다시 한번 크게 인사합시다. 그날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응답의 날에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믿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받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변화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날이 오늘 렘넌트에게 여호와의 날로 성취되도록 오늘과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